이 사무엘하 9장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하고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7장 거기 9절에 또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이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8장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8장 6절. 6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잘 나타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의 집, 요나단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이미 몰락한 왕가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안달했던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을 베푼다는 게 다윗이 말한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8장 15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각자 각자에게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다윗이 베푼 그 공의, 그 정의는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울 왕가의 그 후손을 이와 같이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은총, 다윗의 긍휼, 다윗의 공의였다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베푸니라 이 말은 야,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고 있던 무비옷을 찾아내서 은총을 베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자기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즘 이 정치권처럼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좀 편안케 하고 그러는데 신경 쓴게 아니라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모습처럼 사울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고 나서 이 공의를 베푸는데 그 공의가 바로 무비옷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수를 갚으려는 발걸음도 있고 은혜를 갚으려는 발걸음도 있다라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도 있고 타인의 자리를 세워주기 위한, 마련하기 위한 애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사울의 그것은 싸움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이제 몰락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리저는 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찾아서 이 자리를 마련해 정말 이렇게 세워줄 이웃이 누군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원수를 갚는 발걸음도 있고 찾아서 은혜를 갚는 발걸음도 있다라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1절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어요. 그러면 요나단과의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나와 내 집, 내 후손들을 네가 좀 잘 돌봐다오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부탁한 것을 다윗이 그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명 걸고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건져주셔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때 왕자의 신분이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것을 미리 알고 그와 같이 약속, 언약을 했다라고 2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부모의 신앙이 후손에게 베푸는 은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요나단의 헌신, 그때 그 요나단 정말 다윗을 살리는 그 사랑, 그 헌신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을 다윗의 밥상에 함께 먹고 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부모 요나단의 헌신 때문에, 요나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그 요나단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헌신, 우리의 헌신,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든지, 오늘 요나단과 이 무비보셋을 보면 요나단 아버지 그 요나단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들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복된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또 10월 한 달 마중물 기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나여서 여러분 자녀 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은총을 베풀고자 하고 이렇게 쭉 다리 저는 자 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지금 그 사울의 집 종 한 사람,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시바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야, 아직도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냐. 그렇게 찾은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죠. 보통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정권은 완전히 그냥 죽이는 것이 다 지금 그때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면 뭐 하여튼 그 앞에 있는 정권들 전부 무슨 제목을 씌워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뭐 조선시대의 당파싸움도 그렇고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찾아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시바에게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시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시바가 이제 3절 여기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도망칠 때 유모가 이 무이봇을 떨어뜨려서 다리가 이제 절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사실 다리 저는 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다윗에게 전혀 위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라는 암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시바가 다리 저는 자라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무비보셋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6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아라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너희 그러면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6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엎드려 절했다. 엎드려 절하고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요, 정말 이제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시바는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마을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어 하고 나다나엘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으셨다는 것은 나를 아셨다 이 말씀이죠.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니 그 나무에 올라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 앞에 이 무비옷이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가의 모습을 이 무비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가인데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마치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원수를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와 같이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므이보셋, 사울 왕과 대표였던 므이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7절 말씀 봐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이 므이보셋에게 사울의 밭과 이 전답을 다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너는 오늘부터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거야, 내 밥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거야 하고 밥상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 므이보셋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에게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지니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자신의 표현이기도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에베소서 3장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왕의 상에 밥상에 참여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은총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전에는 신만 보아 하나님만 봐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이 밥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상.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죽기 전에 그 만찬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갈릴리로 다시 가버렸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해주셨던 게 뭐예요?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이시기에 감히 묻는 자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야, 와서 아침 먹어.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밥상.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밥상을 의미하는 밥상. 그러니까 다윗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밥상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밥상을 차려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이 밥상을 차려주셨습니까? 아니, 므이보셋에게만 이 밥상을 차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총의 밥상을 잘 먹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에게 대답했던 이야기죠.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밥상을 걷어차서는 안 되죠. 이 밥상을 물려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밥상을 모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 드시고 먹으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고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밥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차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밥상을 받았겠습니까?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은총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은총, 은혜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밥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밥상을 받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의 밥상이구나 생각하시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공평과 정의라는 이 다윗의 그 통치 원리가 밥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그 8장 15절에 말했던 공평과 정의였던 것입니다. 밥상. 그래서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신 예수님의 밥상, 진정한 바로 왕의 식탁이죠. 성찬식이 그렇고 오늘 예배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죄인이기 못 오는 자리가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자리가 오늘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잔치상을 나누고 또 먹고 나누는 정말 복된 밥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 복된 주일이 그래서 왜 복된 주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밥상 잘 드시고 영육간에 건강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누림, 여러분의 그 은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가족 모두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